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한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단번에 해방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주를 위한 수고와 고생이 주님 재림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개념의 보상은 아닙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러한 놀라운 위로와 보상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렸지만은 그 주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부로 상징되는 교회는 신랑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열 처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저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2절에 와서는 그들 모두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한 자들이었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슬기로웠다라는 것은 지혜로웠다 이런 뜻입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반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었고 반은 지혜로운 그런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모든 성도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동일하지 않았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열 처녀가 동일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동일해 보였습니까?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동일하였습니까? 같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동일하였습니까? 같이 기다리느라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것이 다 동일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5은 미련한 자였고 5은 슬기로운 자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신자가 교회에 있는 반면에 형식적이고 거짓적이며 외식적인 그러한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섞여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거기는 미련한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와 같은 교회는 아직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해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수하다고 하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두 부류가 이 땅에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를 대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형식적인 신자는 아닌가? 나의 믿음은 참된 것인가?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지는 않는가? 나는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는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매추 미드라는 목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매우 두렵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 저 자신에 대해 아주 두려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외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의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매추 미드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은 더욱 두려운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돌아봅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혹시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잘못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더 이상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참된 성도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즉시 모두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일까 이랬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혹시나 저는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랬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참된 성도는 항상 그러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르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거짓된 신자는 아닌지요. 저 자신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슬기로운 처녀 같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련한 형식적인 신앙인일수록 자신을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오판합니다. 사실은 위태롭고 위기적인데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확정지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외적인 행동과 선행과 봉사는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들었냐 하는 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 그리고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인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종교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그 마음은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섯은 미련하였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미련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슬기로웠습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한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하였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웠기에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은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들이 회개한 것을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얼라인이 말하기를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로 회개시켜놓고 이것저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가짜로 회개시켜놓고 이것저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얼라인의 말처럼 외식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저 신앙생활하는 그 외적인 그 모습 자체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 성례 중에 세례 하나 받는 거, 이것이 회심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정한 존재임을 깊이 절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회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자들은 이러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예배에 동참해왔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례라는 것은 절대 회심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세례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회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중생에서 거듭나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없고 회심하지도 않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도 않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세례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범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느 고등학생에게 세례문답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몇 명인가요? 대여섯 명인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된 것을 확증해주는 예식입니다.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집니다. 이런 예식이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가지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시원치 않으면은 지금 세례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세례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문답 교육을 하고 끝날 쯤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한 여학생이 저한테 실토하기를 자신은 세례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그 여학생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변화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있는 예식이다. 근데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여학생과 같이 자기가 세례받았던 것,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 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기는 회개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은혜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참 태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없어도 그들은 마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불태워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랬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여기서 기름이 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기에 있어가지고 성령이다 또는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외식자들도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고백에 등만 들고 있어요. 신앙 고백에 등만 들고 있습니다. 등만 댕글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 유지하고 있지 그 내면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식자들은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에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은혜의 기름이 없습니다. 은총의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락의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으로 그만이다.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자신을 절대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성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외적인 세례면 충분하다. 입으로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의 신앙인들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단순하게 고백의 등만 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거나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된 신자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고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주신 것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외식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전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간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관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라는 것은 부스적으로 가져온 기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적으로 열 처녀를 볼 때에 다른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등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 이 다섯은 미련하다, 이 다섯은 슬기롭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이 땅에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도 신앙 고백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백의 등을 들고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동일하게 외웁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앙 고백만으로 그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잠시 안전하게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처녀 모두가 동일하게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밤늦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신랑을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밤늦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기다렸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중간에 지쳐서 돌아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죠? 미련한 자들은 중간에 실증이 나서 돌아갔다는 내용도 없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쳐서 중간에 일찍 돌아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 못지않게 신랑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들고 있었던 것과 같이 잘못된 신앙인들도 주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같이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대화했습니다.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함께 졸면서 자고 함께 신랑 만날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인들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된 성도들과 함께 모든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같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습니다. 같이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동일한 것이 신랑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 모든 동일한 것이 신랑이 올 때까지만입니다. 신랑이 오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침이 있자마자 그 두 부류는 쫙 갈라졌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으로 내어 쫓긴 상태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같이 한 무리로 신랑을 고대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소망을 가지고 대화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다 같은 것을 누렸어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이 구분되고 분별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고 나중에 심어놓고 난 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하고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은 이 농부가 가라지를 언제 솎아낸지 아세요? 언제 구분했는지 아세요? 자라고 있는 동안입니까? 자라고 있는 동안에 구분해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언제까지 그 밭을 그대로 두었냐니까 추수 때까지 두었어요. 추수 때까지 두었습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모아가지고 묶어서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창고 곳간에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비로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입은 옷을 보시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고 현명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중대한 교훈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열처녀 가운데 반은 어리석었고 반은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불완전하기에 거짓된 성도들도 참된 성도들 가운데 끼어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 보는 일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옵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